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고 명하십니다. 여기 이웃은 바로 옆집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근처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집을 부러워하거나 간절히 원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곧 이어서 다른 사람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네 이웃의 것인 어떤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마지막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의 것인 어떤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모든 영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가장 존귀한 아내부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한 나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언급하지 않은 이웃의 모든 것, 어떤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명하십니다. 이웃에 속한 것은 어떤 것도 사모하거나 동경하거나 열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 이웃의 아내라고 하셨다고 남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이 그렇듯이 남녀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대표로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십계명을 외우면서 이 마지막 계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제일 끝에 오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과 비교해서 덜 중요한 계명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이 마지막 계명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중요성에 있어서 다른 계명들보다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 표현에 last but not lea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계명이지만은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 오늘 이 십계명 근원적으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마무리하시면서 다른 사람에 속한 어떤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명하신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연설을 하고 글을 쓸 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역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열 번째 계명이 바로 그런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 계명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탐심이 다른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 다른 모든 계명을 어기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 열 번째 계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했습니까? 탐심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면은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끌려나가서 고백합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왜 도적질했다고 하는가? 탐심 때문에. 왜 다윗 왕이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간음했습니까? 바세바를 보고 탐했기 때문에. 왜 아합 왕이 나봇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탐하는 포도원을 조상의 유업이기 때문에 주지 못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세벨이 동원한 비류들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거해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돈을 탐하였기 때문. 왜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탐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특별히 자식들을 위해서 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부모는 늘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고 살고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탐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기도할 때 무당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합니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탐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주일,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받는 신령한 축복들, 주님 안에서 갖는 천국 시민들의 잔치, 교제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을 더 탐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마지막 계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탐심이 다른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앞에 나오는 다른 아홉 계명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왜 그리 중요한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 곧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은 죄도 그 근원은 탐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을 간절히 탐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탐심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를 보아도 우리 탐심 타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살만 되어도 다른 애의 손에 있는 장난감을 보면 그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탐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훔칩니다.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탐심에 사로잡힙니다. 다른 친구가 멋진 여학생과 데이트하면 그 여학생을 탐냅니다. 동료가 진급하면 나도 그 자리를 탐냅니다. 누가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그 집을 탐냅니다.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중요한 둘째 이유는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탐심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탐심이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일부이고 따라서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번째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고 둘째, 우리 모두 탐심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른 계명들은 모두 외적인 행위를 규제하지만은 이 계명은 마음의 생각을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만 죄라고 생각하고 내적인 생각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니다. 이 논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논리로 들립니다. 예전에 대부분 유대인들도 랍비들도 똑같았습니다.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죄라고 믿었습니다. 왜? 이들의 논리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늘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왜?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달리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겠다고 하신 성전을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이 잘못된 전제서부터 시작하기에 마음속에 죄 짓는 것은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하나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손과 눈이 너로 실족해 하면은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 말씀하시고 차라리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않았어도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신 것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외적인 행위로 심판받지만 천상 법정에서는 마음의 생각, 내적인 욕망, 계속 탐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도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왜 탐심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가? 첫째,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고, 둘째, 우리 모두 탐심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세 번째, 탐심은 우리 대부분을 기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을 마지막으로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다른 계명으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도 이 계명으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써 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과 같았습니다. 자신은 꽤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은 살인한 적 없고 간음한 적 없고 도적질한 적 없고 남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자신은 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안 둔 것 같고 우상 세워놓고 예배한 적 없고 주님의 이름 들어서 망령되이 일컨 적 없는 것 같고 안식일 꼬박꼬박 잘 지킨 것 같기 때문에 최소한 외적으로는. 그러나 십계명에 도달해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 8절에서 고백한 고백,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없으면은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못 깨달았을 거라고.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을 예로 드는가? 다른 계명을 예로 들지 않고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을 예로 듭니다. 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계명 자기는 완벽하게 지킨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것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당시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도달해 보니까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탐심이 있기 때문에. 열 번째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 누구도 이 계명을 어기지 않았노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계명 앞에 설 때 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자는 하나도 없고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고 너희의 의인은 걸레와 같도다 한 말씀 앞에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이것은 이 계명도 다른 모든 계명을 어겼을 때와 같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도 살인, 간음한 것과 같은 다른 중한 죄를 어긴 것과 똑같이 취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속에서 곧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여기 보면은 탐욕이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차별화시켜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 싸잡아갖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열거하면서 간음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과 함께 탐남하는 자도 포함시키십니다. 에베소 5장을 보면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음란한 자뿐만 아니라 탐하는 자도 얻지 못한다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유대인들 이것은 마음의 생각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은 기겁을 하고 그건 죽일죄라고 누구나 동의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마지막 탐심도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내가 무엇에 탐심이 있을 때 탐심은 끝이 없고 탐심은 종류에 있어서도 끝이 없고 깊이에 있어서도 끝이 없기 때문에 탐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 많은 것들을 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고 마음속으로 간음하고 포르노 같은 거 보고 너절한 그러한 영화들 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거짓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만큼 serious한 심각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웃에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는 계명으로 십계명을 마무리하신 이유 다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둘째, 우리 모두 탐심을 타고났기에 탐심과 매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셋째,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넷째, 이 계명으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섯째, 탐심도 살인, 간음죄와 같이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 농경사회에 살지 않습니다. 남종이나 여종도 없고 소나 나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에게서 잠시만 눈을 떼면은 남의 배우자를 부러워하고 남이 갖고 있는 좋은 작업 도구, 소, 교통수단, 나귀를 탐하고 남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더 큰 집, 더 좋고 빠른 차, 더 나은 디자이너 옷과 가방, 더 편리한 가전제품, 최근에 나온 전자제품 등등을 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지금 추상적인 얘기,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계십니까? 왜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떨어져서 매몰차게 이곳에 와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미국에 온 소위 American Dream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말로 표현을 하건 안 하건 극적으로 표현하건 안 하건 도대체 왜 미국에 와서 살고 계십니까? American Dream을 이룬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는 탐심, 미국에 와야 이것을 충족시키기에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탐심을 쫓아 왔다 하는 게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웃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탐내서 지금은 이웃들이 갖고 있는 것 대부분을 갖고 있고 지금은 그들에게 없는 것을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웃이 갖고 있는 것을 탐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탐심이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탐심을 최대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것에 성공하면 대단히 흡족해하면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집에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 먹이고 입히고 자녀들이 원하는 책과 장난감들 사주고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와 학원에 보내주고 자녀들이 원하는 곳에 보내주려고 발버둥들을 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10계명을 어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 똑똑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탐심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그치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탐심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웃의 나이 탐내고 생김새 탐내고 두뇌 탐내고 달란트 탐냅니다. 이웃의 결혼생활 탐내고 독신생활 탐내고 자녀들을 탐냅니다. 이웃의 교회에서의 직분 탐내고 사역 탐내고 은사를 탐냅니다. 이웃교회 건물 탐내고 교회 많은 성도들 프로그램 예산을 탐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꿀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무슨 말인가? 이웃을, 이웃이 갖고 있는 것 심히 탐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이 갖고 있는 것 어느 것도 탐내지 말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육신으로 지상에 오셔서 또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십계명에서는 부정적인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제 신약에 와서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오늘 열 번째 계명 동전의 다른 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탐심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왜? 소유에 넉넉한데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집에 다 쌓아놓고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영생을 얻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물리치라고. 왜 물리치라고 하시는가? 탐심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며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탐심으로 유혹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탐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탐심을 갖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갖고서는 죄를 짓지 않을 재주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보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부당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화되며 사는 삶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까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고 얘기하는 것 언뜻 들으면 대단히 경건한 것처럼 들립니다만 그거는 전혀 신앙이 없는 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감화 감격해서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웃의 어떤 것도 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가, 실용적인 차원에서 두 차원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차원의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벌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탐심을 줄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을 차단하고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이 갖고 있는 것들을 탐하게 만드는 각종 신문 광고, TV 광고, 선전들 이런 것들에 눈을 고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이것저것들 찾아보지 않고 쇼핑몰들 자주 드나들지 않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받는 시험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 근원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무기로 먼저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가? 근원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 간의 교제,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 가지 집중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떡대기였습니다. 누가 바울과 같이 탐심을 물리치고 주어진 삶에 지속할 수가 있는가?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보시면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지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마지막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나로 하여금 능력을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사단 마귀가 아무리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 수많은 것으로 나를 유혹을 해도 나는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탐심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은 그 탐심이 곧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시험을 받게 하고, 시험을 받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사망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연쇄 반응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 정확하게 그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시험을 받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앞에 나오는 아홉 계명 이거 다 어기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 하는 말씀입니다. 멸망하기 전에 대가가 큽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탐심인데 그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의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탐심을 이루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다른 부자를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디프레스 걸립니다. 우리 다른 모든 죄의 근원 탐심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탐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합 왕과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와 같이 근심하고 침상에 누워서 식사를 전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과 같이 주위의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거짓 증인들을 부르게 되어 있고 그 주인 나봇을 살인하고 포도원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몰락, 그의 탐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 거기에서 탐심이 출발한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많은 것 감사하지 않고 갖고 있지 않은 채소밭을 탐했습니다. 이것이 그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좌절감, 괴로움,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을 원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특성을 다 아시고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기에 교회 나와서 달라 달라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 이것이 정말 싫고 여기서 벗어나기만을 위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정말 믿고 하는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행여나 잊고 있지는 않은가? 아합과 같이 나봇의 포도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거 나봇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성 가운데 하나,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벨 법석을 다 떱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조금만 지나가면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의 길에 발걸음을 일단 내딛고 나면은 지긋지긋했던 그 애굽을 바라보면서 향수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음식 이거를 놓고 한탄하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먹을 게 없다고. 이것만 있다면 나에게 얼마나 좋을까? 돈만 더 조금만 더 있다면 나에게 석사학위는 있는데 요 박사학위만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내 웬만큼 건강한데 내가 이런 미모까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신묘 막측하게 지으신 자신의 얼굴과 몸에 칼질을 막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미 수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더 누리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삽니다. 우리 탐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족감을 세상에 있는 것들에 두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만 개째를 얻어서 누렸어도 만 한 개째가 또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손발을 움직이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지족하며 마음의 탐심을 잘 다스리며 살 수 있는가? 누가 영적 싸움, 육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있는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복음송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하고 그 찬양을 마음 중심에서 부르는 자입니다.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그 주님 한 분으로 너무나도 만족하기에 내가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족하나이다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 탐심과 싸울 수 있기 위해서는,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셔야 합니다. 구원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다고 믿는 분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지족하신다면은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외치기만 하지 마시고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만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나가서 싸울 때 이 영적인 싸움이 구체적으로 트랜슬레이트 돼야 됩니다. 육의 싸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의지를 들여서 싸워야 됩니다. 제일 경멸하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베일 짓을 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살 때는 행함이 없는 사람, 그런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귀신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입니다. 왜? 믿지만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 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1계명서부터 9계명까지 온전히 지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마지막 계명, 이웃의 것 어떤 것이든지 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 어떤 것이든지 탐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전심을 다해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노력과 투지와 결단으로는 선한 싸움 전혀 싸울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하실 때, 그 강권하심에 순종할 때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움으로써 마음 속에서부터 탐심을 잘 다스리고 그러므로써 어떤 계명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